예,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가서 3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자, 오늘 제목은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훈육 그랬습니다. 훈육 그러면 무슨 소리야 그러는데 군에서 이제 훈련받고 양육한다 이런 것이 이제 훈육이라 그럽니다. 군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인데 우리 성경에서는 이제 징계라는 단어가 나오지요. 우리 번역에는 진양 징계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훈육이 또 이제 또 좋은 말이지요. 좋은 말인데 우리는 징계 그러면 좀 안 좋은 이미지로 우리는 받아들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징계 혹은 사랑의 훈육 이런 제목을 나눕니다. 그럼 성경 구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제가 검은 걸 읽으면 여러분이 파란색 구절을 읽길 바랍니다.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예,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에게 부탁한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아멘. 이 아가서는 신앙이 한 템포씩 이렇게 전진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지난주 봤던 내용을 조금씩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 쉽습니다. 그래서 복습을 조금씩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난주 내용이 2장 8절부터 17절인데 술람미 여인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이제 알게 되는데 어떤 예수님을 알게 되는가 하면 산들을 정복한 만유의 주 되시는 주님을 이제 새롭게 계시를 받습니다. 예전에는 목자 되신 주님을 계시를 받고 사랑의 아버지인 주님의 계시를 받고 이제 세 번째로는 온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주권을 가지신 만유의 주 대신 주권자 대신 그 예수님에 대한 계시를 새롭게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는 이제 이럴 수 있어요. 뭐 다 아는 내용이지. 예수님 목자고 아버지고 만유의 주지. 그렇게 우리 생각해요. 근데 그거는요. 그냥 우리가 하도 많이 들어서 머리에 이거 있어요. 그거는 계시로 된 게 아니에요. 그냥 공부로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좀 여러분들이 잘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네, 교회 오래 다니면 어릴 때부터 오래 다니면요. 그냥 교회에 있는 모든 용어라든지 모든 이게 교리들을 그냥 슬슬슬슬 알게 돼요. 근데 실제 삶에서는요. 그렇게 안 살아요. 그건 뭐예요? 그냥 머리의 지식뿐이에요. 실제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만유의 주 되신다는 이 주권적인 그 주님에 대한 계시를 받게 되면요. 자세가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집니까? 예수님이 정말 왕이라는 것이 우리의 주가 되신다는 것이 비춰져요.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을 하려 하다가도 그게 성경 말씀과 위배되면요. 딱 멈춰져요. 우리가 머리로 된 건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이 옆에서 지켜볼 때 사람 눈치 보고 안 해요. 근데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로 우리가 깨달아져 있는 이 지식은요. 우리가 무슨 일을 딱 하려다가도 이 속에 계신 성령님이 딱 비춰줘요. 그 순간요. 딱 거부해요. 이래서 이렇게 지금 여기서 이 술람미 여인이 목자 되신 주님을 계시를 받았다. 아버지 되신 사랑의 아버지이신 주님의 계시를 받았다. 만유의 주 되신 계시를 받았다. 뭐 이런 내용들을 우리는 그냥 이게 듣잖아요. 근데 이 하나하나를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정말 하나님, 제가 이론이 아니라 정말 만유의 주 되신 주님을 제가 정말 알기를 원합니다라고 이렇게 매달리셔야 돼요. 그래서 이 주님을 알게 되면요, 우리는 모든 영역의 주권을 드려요. 그게 내 장래의 문제든 혹은 뭐 직장의 문제든 금전적인 문제든 시간의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모든 영역에서 주님 뜻대로 순종해요. 이게 만유의 주 되신 주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이 술람미 여인이 거기를 지금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역을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모든 산들을 승승장구하여 뛰어넘어오는 노루와도 같았습니다. 이 노루는 뭐라고요? 산을 힘차게 올라간다고요. 여러분은 그냥 우리에 있는 노루만 보셨지 산에 뛰어가는 노루는 잘 못 보셨을 거예요. 저는 몇 번 봤어요. 며칠 전에는 여기에 저 가톨릭 병원, 칠곡 가톨릭 병원 그 골목 있잖아요. 거기를 뭐 무슨 일이 있어서 차를 대고 있는데 노루가 나한테 지나가는 거예요. 제 그 블랙박스에 찍혔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톨릭 병원의 의사들, 간호사들 다 나와서 보는 거예요. 하도 신기하니까 막 나와가지고 쳐다보는 거예요. 그 피부과 그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와, 그 노루 신기하대요. 크지도 않아요. 웬만하게 지나가는데 그거는 그냥 드립하니까 그러지만 산을 오르는 노루는요, 제가 한번 봤는데 몇 번에 그냥 툭 넘어가요 산을. 와, 엄청나더라고요. 제가 가산산성에서 봤어요.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지금 여기서 나오는 노루 이러니까, 사슴 노루 이러니까 에이 힘없고 그러죠. 아니요, 산을 잘 타는 의미에서 지금 노루 사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떤 장애물도 뛰어넘는다는 거죠. 그걸 이제 표현한 거예요. 뭐 지금은 뭐 다르게 표현하겠죠. 뭐 원자폭탄, 뭐 수소폭탄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 산을 무너뜨린다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예전에는 그런 용어가 없었으니까 이제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 성경 구절을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를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이랬어요. 저 내용이 그냥 장애물을 힘차게 뛰어넘고, 이 사슴과 노루 앞에는 장애물이 없어요. 산이 아닌 거죠. 그냥 길이에요, 그냥. 그래서 주님 안에는 어떤 장애물도 문제되지 않는다. 이제 그런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주권자라는 뜻이에요. 자, 예수님은 일어나서 함께 산으로 가자라고 신부를 불러요. 그 창살 틈으로 부릅니다. 근데 이 내용은 뭔가 하면, 지금 너가 사과나무 밑에서 그 향기를 맡으며 그냥 안식을 누리고 너희 집 안에서 그냥 나오지도 않고 그냥 거기서 안락을 누리고 있는데 그게 아니야. 더 좋은 일이 있어. 내가 너를 초청한다. 이런 내용인 거예요. 그게 뭡니까? 더 큰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는 새 과제를 지금 신부에게 지금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부는 자신이 누리고 있는 안정과 안락에 지금 도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처음에 이 술람미 여인이 말씀의 즐거움을 깨달을 때 뭐라고 얘기한가면요, 나를 인도하소서, 우리가 당신을 따라 달려가리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었어요. 처음에 하나님 만나면 어떻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어 해요. 하나님 일에 같이 동참하고 싶고 막 그래요. 예. 어린아이들 보세요. 부모가 뭐 일하면 나도 할게 막 그러잖아요. 엄마 옆에 있으면 좋으니까.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처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막 도전을 해요. 고백을 해요. 예. 그렇게 했었던 술람미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제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신부가 안락의 지대에서 나와서 성령의 인도로 도전의 지대로 나아가 주님과 더 깊은 동역을 맛볼 수 있도록 지금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지난주 이제 배웠던 내용이죠.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대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이쁜 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렇게 초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신부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신랑 보고 혼자 가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은 신부가 예수님께 반항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아직 두려움이 있어요. 아직 신랑에 대한 온전한 그 인격을 잘 모르니까 신랑을 믿기는 믿는데 아직 너무나 모르는 영역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믿는다고 말하지만 믿는 내용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죠. 그래서 이거는 반항이 아니에요. 나 싫어! 그게 아니고요. 영적으로 미성숙해서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주님은 뭐라고 또 초청하는가 하면, 그래, 아침에 새날이 밝아오면 새빛이 비치게 될 텐데, 그때 너는 그 어둠의 영역을 이제 다 잊어버리고 승리할 거야. 그렇게 초청하는 거죠.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 돌아와서 베델레헴 산에서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아야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내용이 뭐라고요? 너 날이 밝으면 쉽게 말하면 진리가 깨달아지면 점점점 진리를 알게 되면 나와 함께 갈 거다. 그 얘기죠. 기다리시는 거예요, 주님. 그러니까 너 내 말 안 들어? 그럼 어림도 없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아, 너는 아직 성숙하지 못해서 자신이 없어 하는구나. 그래, 내가 좀 기다려주마. 그런데 날이 밝으면 네가 점점 나를 사모하지 않냐? 진리를 사모하지 않냐? 그러면 진리를 알게 되면 너는 그 빛이 너를 환하게 해서 너는 노루와 사슴같이 달려갈 거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신부의 불순종에 대해서 이제 주님 보고 혼자 가라 그랬잖아요. 이제 그러면 이제 끝나느냐?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불순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사랑의 훈육이 시작돼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거둬요. 우리가 고민하는 내용이 그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얼굴 구하고 처음에는 뭐 임재도 있고 좋았고 음성도 막 들리고 했어요. 근데 요즘은 뭐가 좀 그래요. 이게 아닌데 뭐 이런 거예요. 또 뭐 다른 사람들과 여럿이 같이 모여서 하면은 뭐가 좀 된 것 같은데 사실 집에 가보면 냉랭한 거죠. 또 그래서 혼자 해볼라니 그것도 그래. 근데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초청에 대해서 뭔가 고민하는 문제가 있죠. 대개는 뭡니까? 작은 여우가 우리의 시간을 빼앗고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방해를 놓고 관심을 다른 데 돌리게 하는 어떤 이런 방해도 있어요. 결국은 작은 여우를 잡아야 되는데 그것도 주님께서 비춰주셔야 우리가 그 작은 여우를 쫓아낼 수 있죠. 그런 영역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든 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면 이렇게 와서 부르는데 우리는 그때 잘 모르니까 그냥 주님 혼자 가시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오는가 하면 이제 임재가 거둬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제 징계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신부에게 화가 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질투의 하나님이라는 이름도 있어요. 출애굽기 보면 나와 있잖아요. 혹은 신명기서에도 보면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지요. 거기에 그 질투의 하나님. 이 질투는 뭐예요? 사람들의 질투는 막 시기 질투 미워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게 없으니까 상대방을 막 이렇게 까내리고 하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질투는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질투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 하나님의 그 사랑, 이것을 깨뜨리려고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를 뭔가 방해를 놔. 그러면 그분 못 참아요. 그걸 이제 질투라고 그래요. 질투의 하나님인데요. 질투의 하나님이신 주님은 신부가 주님이 귀히 여기는 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만큼 성숙하게 되어 더 깊은 동력을 감당하게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렇게 임재를 거둬요. 그게 사랑의 훈육의 시작이에요. 자, 또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자, 그래서 아까 읽었던 본문 다시 보면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아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자, 저기 보면 침상에서 이랬습니다. 밤에 침상에서 이 술람미 여인이 어떻습니까? 밤이 됐어요. 그 다음에 침상에서 지금 혼돈이 온 거예요. 밤. 그리고 밤이 되더라도 고난이 오더라도 잠을 자야 할 시간인데 잠을 안 자고 어떻게 해요? 침상에서 찾아요. 근데 찾습니까? 못 찾습니까? 못 찾아요. 근데 저에게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뒤에 가서 설명하지만 지금 본문이 있으니까 그냥 간략히 설명할게요. 자기가 예전에 하나님을 찾던 그 분위기대로 지금 찾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해요? 침상에서 찾을 때가 아니고요. 이제 밖으로 나가야 돼요. 부딪혀야 돼요. 그런 때예요. 그런데 어떻다고요? 그걸 안 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냥 안에만 있는 거예요. 예전에 그 하나님과의 그 임재의 그 장소 있잖아요. 그 말씀을 보면서 그분의 은혜를 입었던 그걸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느라. 자, 이제 이게 아닌데 하고 이제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나가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안을 순찰하는 자를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이랬어요. 자, 성안에 순찰하는 자가 누굴까요? 지도자예요. 이렇게 리더. 리더에게 묻는 거예요. 길을 묻는 거지요. 자, 그 다음에 4절. 그들이 지나가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않아야 하였노라. 자, 이제 그 성을 순찰하는 자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사랑하는 자를 알게 됐어요. 붙잡게 됐어요. 5절.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자, 이 3장 5절은요, 꼭 술람미 여인 같기도 하고 예수님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사실은 저거는 성령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성령님이. 저 아리송한 거는 성령님이 하신 내용이에요. 술람미 여인 뭐예요? 내 사랑하는 자 이렇게 표현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요, 내 사랑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좀 아리송한 거는 뭐라고요? 성령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신부 또 성숙한 신부가 되는데 부족하게 되는 것을 방해되는 것을 허락지 않아요. 그러면 막으세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 스스로가 길을 몰라서 이렇게 속박을 당하고 뭔가를 진리가 아닌 것을 욕심을 부리고 뭐 야망량 이런 걸 붙잡고 있잖아요. 그런 거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따라가는데 방해거리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딱 놓도록 하시는 거예요.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사실요,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자꾸 붙들려고 그래요. 그런데 붙들려고 그러는데 우린 잘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 붙드는 것 같아요. 심지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그래도요, 다른 거 붙들 수 있어요. 그럴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정말 하나님이, 정말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이 뭔지를 자꾸 봐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 손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자꾸 붙들고 있는 것들을 자꾸 펴게 해요. 자, 그래서 순종의 대가는 커요. 저걸 우리가 내려놓고 따라가려는 게 힘들지요. 그런데요, 또 불순종의 대가는요 더 커요. 순종의 대가보다. 그러니까 순종하는 게 훨씬 나아요. 불순종하면 어떻다고요? 완전히 망하는 거지요. 순종하면요 좀 힘들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이제 알게 되면요 즐거움이 넘치죠. 그래서 우리가 순종의 대가가 그냥 편안히 방 안에서 그냥 주님 오세요 이런다고 쉽게 오지 않아요. 그래서 순종의 대가가 뭔가 있어요. 뭔가를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데 애를 써야 돼요. 그러나 불순종의 대가는 더더욱 이제 쓰라립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도해 가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자꾸 초청하시잖아요. 예, 하나님 길로 인도하시잖아요. 그것에 우리는 정말 민감하게 반응해야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어떻습니까? 성령에 민감한 마음 자세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묵은 땅을 개간하라든지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든지 그런 말씀들이 나오잖아요. 그게 뭔가 하면 여러분 이 손이 이렇게 상처가 났다 합시다. 그러면 평상시에는 몰라요. 근데 추운 날엔 밖에 딱 대보세요. 얼마나 아린지 몰라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상처가 있어요. 상처가 있어요. 무디지 않아요. 아주 예리해요. 아주 얇아서 예리해. 그러면 성령이 이렇게 지나갈 때 어떻습니까? 느낄 수가 있어요. 그걸 갖다 뭐라 그래요? 성령께 민감하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하라는 뜻이 뭐예요? 이 마음이 굳어 있는데 외부의 환경에 전혀 느끼지를 못해.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하는 뜻이 뭡니까? 이 마음을 정말 민감하게 준비하라. 그 내용이에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예레미야 같은 경우도요. 엘리야가 그랬나요? 엘리야가 막 지진이 있고 불이 막 쏟아지고 이런 곳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안 들렸어요. 근데 언제 했어요? 폭풍은 지나가고 지진이 흔들리고 그 뒤에 고요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 얘기가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 민감해야 된다고요. 외부로 인하여 굳어지면 안 됩니다. 자, 주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임재를 거둬 가시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에, 그 리더의 리더십에 받아들이지 않고 타협하는 것이 얼마나 나쁜지 손해가 되는지 그걸 경각시켜주기 위해서 성령님께 민감한 자세를 가지라고 임재를 거둬요. 두 번째는요, 우리를 겸손케 해서 정말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걸 깨닫게 하려고요. 막상 주님 떠나가 보세요. 마음이 답답하고 기쁨도 없고 냉랭하고 그래요. 하나님 임재를 경험해 본 사람은 그걸 알게 돼요. 그래서 정말 주님이 필요합니다라고 이렇게 겸비하게 돼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향한 그 목마름을 더 알게 돼요. 그래서 사슴이 신의 물을 찾듯 그렇게 하나님을 찾으려고 밤에도 일어나서 하나님을 찾고 애통하고 이제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야 그렇게 싸우다가 우리가 고요해지고 하나님만을 초점을 둘 수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머리가 복잡한지 몰라요. 세상의 소리. 그게 다 내려지고 성령님께 민감한 또 하나님께 그리고 주님께 정말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이렇게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내가 복잡하고 뭐 딴소리 듣고 했는데도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하나님이 길을 보이시고 깨우쳐줬지만 이제는 어떻습니까? 내 마음이 고요하고 하나님께만 눈이 고정될 때 들려지게 돼 있어요. 이제는 우리가 비상 때는 어떻습니까? 비상시에는 그냥 하나님이 강력하게 말씀하죠. 조심해라 그러잖아요. 우리 자녀들 보면. 근데 어떻습니까? 이제 적극적으로 부모님을 찾아가서 이제 말씀을 들을 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때는 어떻습니까? 큰 소리를 안 하잖아요. 자근자근 얘기하잖아요. 그런 음성을 우리가 들을 줄 알아야 돼. 그게 준비되어야 됩니다. 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주님의 열심과 질투로 나타납니다. 질투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여 순종하며 사는 삶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열심으로 또 우리랑 주님과의 관계에 기꺼이하며 성숙하게 만들 수 있는 이제 도구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데요. 자, 야고보서 4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는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이랬어. 우리가 자꾸 악한 일, 더러운 일에 자꾸 마음을 가져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사모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제 세 번째. 하나님의 훈육은요, 훈육의 내용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훈육의 내용은 우리를 거절하는 게 아니에요. 자, 아가서의 메시지는요,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름답다 여기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이 진리예요. 그렇죠? 우리 아가서에 보면 그래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그렇다고 인정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연약하고 가끔 범죄해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절대 우리 버리지 않아요. 자, 우리 자녀들이 엉뚱한 짓 해도 어떻습니까? 막 화를 내지요, 처음에는. 그런다고 어떻습니까? 그 자녀를 버립니까? 안 버려요. 그 사랑하는 마음은 절대 변함없어요. 야단치지요. 돌이키게 하려고. 그러나 사랑은 변함없어요. 하나님도 우리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니까 그러시죠. 그래서 주님은 주님이 인정하지 않는 우리의 삶의 영역을 이렇게 바꾸려고 하세요. 교정시키려고 하세요. 그리고 우리 안에 사랑을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을요, 제거하려고 그래요.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사랑의 관계로 나오니까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0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의 거룩에 더 가까이 나오기를, 쉽게 말하면 거룩한 삶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를 훈육할 때, 교정할 때, 징계할 때 주님은 그분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우리의 삶의 영역들을 이제 비춰주세요. 그래서 우리 초기에 하나님의 얼굴 구할 때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꿈으로 많이 말씀해요. 안 그런 분도 있겠지만 대개 꿈으로 얘기하지요. 우리가 뭔가를 잘못한 모습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뭔가를 하기를 원하는, 초청하는 내용들, 이 꿈으로 많이 말씀하세요. 자, 그다음에는요. 그다음에는 우리가 하나님 찾을 때, 하나님이 어떤 걸 기억나게 해요. 그다음에는요. 내가 하나님 찾지 않고 일상생활할 때도 하나님 말씀할 때가 있어요. 이게 점점점 깊어졌다는 뜻이잖아요.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물론 이게 단계는 있지만, 이렇게 안 좋은 것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도 신경지지 않는 영역들을요, 자꾸 들춰내요. 그래서 이것은 주님이 인격체로서 우리를 기뻐하지 않는가와는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찾는데 자꾸 자기 죄가 드러난다고. 그래서 기분 나쁘다고.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요, 하나님이 정상적으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지금 씻어주는 거예요. 씻어야 하나님 가까이 만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격체로서 우리를 경멸하지 않으시고요, 우리의 잘못된 행동이나 영역의 불쾌함을 드러낼 수도 있어요. 우리를 미워하지 않지만 우리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안 기뻐하신다는 거지. 자, 이러한 하나님의 교정을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를 미워하는가 보다, 나를 싫어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나를 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러면 하나님의 교정을 잘못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지금 구주로 섬기고 하나님을 믿잖아요. 이 과정 속에 하나님의 사랑은요, 전혀 변함이 없다고요. 어떤 분은 그래요. 아, 내 인생에 왜 이렇게 자꾸 꼬이지? 왜 이렇게 어려운 일만 생기는 거야? 하나님 날 버렸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어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6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이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성경에 표현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잠언서에 보면 3장 12절,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자, 회개가 필요한 성도들을 책망하시지만 그래도 예수님은요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 사랑하는 걸 절대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계시록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태에 있든 결국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훈육을 받아서 어디까지 이르기를 원해요? 주님이 계신 보좌에 함께 있기를 원해요. 자, 저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이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명목상은 어떻다고요? 아들 신분이에요. 명목상은. 근데 아들다운 권세가 없는 사람도 있어요. 아들처럼 군림하는 아들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잘 훈육을 받아서 예수님과 동일한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우편의 보좌에서 권세를 누리며 질병도 이기고 죄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모든 욕심도 이기고 이렇게 승리하는 안식을 누리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저기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 보면 어떻습니까? 주님이 책망을 해요. 뜨겁든지 차든지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이유는 뭐예요? 너희들이 내 자녀인데 그게 신앙생활이냐? 세상에 맨날 얻어 터지고 엉뚱한 걸 찾아가고 있고 하나님이 생명인데 생명인 하나님을 놓치고 있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마귀에게 눌려서 살 수밖에 없는 거지요. 사기당하고 고난당하고 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회개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럼 왜 우리가 이렇게 징계를 받아야 되나 그렇게 고민하는 분이 있는데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훈육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마음껏 권세와 권능을 누리게 하려고 하시는 목적입니다. 자, 훈육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며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내용도 됩니다. 우리가 장기간 계속 죄를 범하면요. 끔찍한 일이죠. 어떤 사람은 습관적으로 그 죄를 범해요. 이것도 끔찍한 일이에요. 이러면 이제 사단에게 그 영역은 내어준 거예요. 자,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 죄에서 내버려 두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무슨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인데 계속 나쁜 짓을 해. 죄된 일을 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버려 둔 게 나쁘지 않냐고 이렇게 얘기해요. 처음에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어떤 나쁜 마음을 갖는다든지 죄의 길로 갈 때 이 가슴이, 이 양심이 움직여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성령을 통해서. 그런데 말 안 들어. 그럼 또 얘기하세요. 또 말 안 들어. 또 말씀하세요. 말 안 들어. 그러면 놔둬요 그냥. 즉 그 상태예요 저걸.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육신을 사단에 내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냥 하나님의 길을 떠나서 살다 보니까 그냥 힘든 거지요. 고난이 온 거예요. 이 육신이. 막 가난하다든지 혹은 어떻습니까? 남의 억압 밑에 산다든지 마귀의 억압 밑에 산다든지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힘드니까 이제 하나님 찾는 거지요. 결국은. 그러면 그런 일이 생기기 전에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할 때 정신 차리고 돌아오면 좋잖아요. 그런데 대개는 우리가 이게 민감하지 못해서 그런 상태로 갑니다. 손해와 어려움을 당합니다. 우리가 손해당하고 어려움 당하면 이 몸이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정신 차리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장기간 저렇게 죄된 길, 하나님의 길을 떠나서 이렇게 하나님 뜻이 아닌데 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몇 번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도 말 안 들으면 그냥 그 다음 놔둡니다. 그래서 고난이 올 때 그때서야 이제 깨달아요. 이 양심으로는 성령의 음성을 못 들어요, 그 사람. 그래서 몸이 불편하니까 그때서야 어? 이게 뭐야?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 찾게 되고 이제 마음이 이제 정결케 되지요. 그렇지만 그것도 어떻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리고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탕자 보세요. 탕자 자기가 아버지 보고 돈 달래가지고 갔다 떠났잖아요. 우리 같으면 그래요. 에이, 사랑하는 아버지면 다리를 부러뜨리시라도 못 가게 해야지.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지극히 인격적이세요. 그래서 그냥 놔둬요. 하나님은 아주 신사적이고 인격적이라서 강요하지 않아요. 좋은 건 알려주세요. 강요는 하지 않아요. 억압하지 않아요. 사단은 강요하고 억압하고 막 괴롭히지요. 하나님은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저 아름다움을 모르니까 이렇게 손해를 많이 입어요. 자, 그래서 로마서 1장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고린도전서 11장 32절.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은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 주님이 자꾸 우리를 판단하신다고요. 자꾸 말씀하세요. 그 이유는 뭐라고요? 세상과 함께 고난당하지 말라고. 자꾸 우리를 다가오셔서 이렇게 지적을 하시는 거죠. 이거 고쳐라, 이거 고쳐라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못 알아들어요. 우습게 여기는 거죠. 자, 훈육받는 자들이 자들의 고통을 함께 느끼면서 하나님은 계속 깊이 사랑하세요. 그 자녀가 고통당하는 걸 하나님이 고소하게 생각하시겠어요? 아니죠. 정말 어리석은 녀석이 이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 마음을 못 알아듣고 저 고생하는구나. 저 어떻게 저걸 돌이키지? 저 어떻게 깨우쳐주지? 하나님이 얼마나 이렇게 노심초사하시겠어요? 예. 그래서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주님이 동참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지셨잖아요. 그 사랑과 그 긍휼로 그들을 구속하시고 또 예레미야서 내 마음에 사랑하는 것을 그 대적의 손에 붙였노니 이렇게 대적에게 가는 것을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지만 손에 붙여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서 그 우상을 섬기던 그 더러운 때들이 다 녹고 바벨론에서 다 녹고 다시 정결케 돼서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거지요. 그걸 지금 의미하는 거예요. 자, 죄를 정직하게 온전하게 직면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를 덜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변함없어요, 사랑은. 우리가 불순종해도요, 하나님이 계속 사랑하세요. 그러나 우리는 여러 면에서 손실을 입어요. 고난을 당해요. 그래서 구원의 즐거움, 계시의 영, 거룩한 친교의 경험, 영원한 상급을 받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계속 누려야 되는데 그게 자꾸 삭감된다고요. 안타깝죠. 자, 회개치 않는 자들을 주님은 한동안 인자하심으로 계속 인내하시면서 기다려요. 그래서 인내라는 것은 허락이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이 이가 막 썩는 애가 있어요. 그런데 엄마 저 사탕 사 먹을래? 사탕 사 먹을래? 사탕 사 먹을래? 안 돼! 그러면 어떻습니까? 막 쓰러지는 거죠. 제가 순천에서 봤는데 어떤 애가 4살인가 5살인가 그래요. 그 집이 이제 총포사를 했는데 그 아이가 엄마 저거 줘! 이러면 안 돼! 그러면요. 쓰러져서 기절해요. 그 다음부터 숨 보시오. 그런 애가 있어요. 이게 몇 번을 그러다 보니 이게 완전히 자동이 된가 봐요. 그래가지고 그 집은요, 그 애가 뭐 한다 그러면요, 알았어 알았어 바로 해줘요. 왜? 기절할까 봐. 그런 애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혹시 하나님이 원치 않는데 우리가 자꾸 응답을 원해. 근데 하나님 응답을 해줘. 그러면 어떻다고요? 나를 사랑하느냐고 그런가 보다 하면 큰 착각입니다. 예.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도 어떻습니까? 계속 하나님 손을 구했잖아요. 하나님 얼굴 구하라고 그랬는데 손을 잡고 구했잖아요. 그래도 어떻습니까? 하나님 계속 승인을 해줘요. 그런데 그게 응답은 아니었죠.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가 혼동하면 안 됩니다. 그냥 뭐 내 하나님 안 찾아도 잘 되는데 뭐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거.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안 찾는데 잘 된다. 그러면 진짜 그거는 두려운 얘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심지어 이세벨에게까지 회개할 기회를 줬어요. 그래서 계시록 2장 21절 보면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를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저 던지는 이유가 뭐예요? 돌아오라고. 저건 뭐예요? 우상을 섬기는 걸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 다른 걸 자꾸 유혹을 줘서 거기 계시는 하나님은 사랑의 인내로 계속 우리에게 인내를 보여주지요. 그래서 로마서 2장 4절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을 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인내하시면서 인자하시게 우리를 돌아오라고 하는데 뭐 별 어려움 없으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허용하는 걸로 착각하면 큰일 난다는 거죠. 자, 네 번째. 그래서 신부에게서 하나님의 임재를 거둬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신부는 하나님을 찾지만 만날 수 없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 예전에는 좀 찾으면 됐어요. 아, 요즘은 찾으면 옛날 같지 않아. 이런 상황인 거죠. 자, 그래서 아가서 1, 2장에서는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 금방 돌아오셨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 술람미 여인이 이제 하나님을 이제 찾는 거예요. 임재가 떠나니까. 자, 그래서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찾았구나. 찾아도 발견치 못하였구나. 이에 내가 일어나 성중으로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구나. 옛날과 달라요, 이제. 예전에는 조금만 좀 하나님을 구하면 임재가 주어졌는데, 이제는 어떻다고요? 그 자리에서 찾으니 안 돼. 그러니까 밖으로 나가서 열심히 찾았는데도 안 돼. 예, 남의 얘기가 아니지요, 우리. 지금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자, 신앙생활을 하면서 찾아오는 밤이 네 종류가 있어요. 우리게 첫 번째 밤은 그냥 한밤중인 거예요. 아주 고난 가운데 아주 힘들 때. 그래서 주님을 알고자 하는 절박함으로 한밤중에 주님을 찾게 됩니다. 우리 그럴 때 있어요. 아, 정말 주님을 찾아야 되겠는데 평온할 때를 좀 찾았으면 좋겠는데 비상이 걸리니까 이제 한밤중에도 잠 못 자고 자야 되는데 자지 않고 하나님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환난의 밤이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더 연단시키는 어떤 과정 속에도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다윗 같은 경우, 요셉 같은 경우, 이 경우가 환난의 밤이에요. 내가 잘못한 거 없어. 근데 어려운 거예요. 너무나 힘들지요, 이때. 내가 뭐 잘못해서 당하면 괜찮겠는데 그것도 아니야. 이런 환난 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한테 오해를 받기도 하고요, 무시당하기도 하고, 또는 무슨 어려움 당하기도 해요.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그러면 아, 이게 환난의 밤이구나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찾으셔야 됩니다. 그럼. 그다음에요. 유혹의 밤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를 당하고 이렇게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찾아야 돼요. 근데 유혹의 밤에는 잘 못 찾지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든 간에 내가 실패를 당해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찾아야 되고요. 또 또 삶의 환경에 어려움이요 어둠이 와도 찾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있습니다. 네 번째, 영혼의 어두운 밤이 있습니다. 자, 영혼의 어두운 밤 또는 터널을 지난다 이렇게도 얘기하게 돼요. 이걸 자, 여러분 굴하고 터널을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굴, 터널 이미지가 같은 건데 뭐 우리 번역은 똑같이 해요. 근데 굴은 뭔가 하면요 끝이 없어요. 막혔어요. 굴을 우리 그 이미지를 그렇게 해요. 터널은 뭡니까? 들어가는 입구 있으면 나오는 길이 있어요. 터널이라 그래요. 예. 근데 저 영혼의 어두운 밤은요 터널과 같아요. 우리가 굴 들어가잖아요. 너무 어두워. 근데 계속 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가는 길이 있어요. 저걸 말해. 근데 굴 들어갔다. 쉽게 말하면 이런 구멍 이렇게 들어갔다. 그러면 그 못 막혀요. 막혀서 못 나와 그 사람. 그거 가봐야 그건 손해나는 거죠. 예, 그런 데도 있어요 우리가. 그러나 저기서 말하는 영혼의 어둠 밤 뭐라고요? 우리가 고난에 하나님이 다루시는 길에 들어가면 언제 끝나나. 하지만 계속 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끝이 와요. 근데 그 끝은요 엄청난 광명과 함께 빛을 봐요. 열매를 봐요. 그게 영혼의 어둠 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중세에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찾고 가는데 끝이 없는 거예요. 언제 오십니까? 언제 오십니까? 하면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쫙 열리는 거죠. 많은 열매와 함께. 그게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난다 그래요. 그래서 불순종으로 잠시 걷어진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하기 위해서 저렇게 표현했는데 우리가 저기서 말하는 불순종은요. 많은 죄 짓는다가 말고요. 이렇게 작은 여부를 허용하고 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초청을 빨리빨리 반응을 못한 어떤 영역을 말해요. 그러나 이제 자꾸 찾다 보니까 이제 민감해지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신부가 있어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안락한 침상이 아니고 주님과 함께 있는 곳입니다. 그게 물속이든 산이든 계곡이든 상관없지요. 주님이 있는 곳에 성도는 있어야 됩니다. 근데 대개는 어떻다고요? 내가 딱 정해놔. 요거 좋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처럼 변화산에 그 은혜가 임하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집 짓고 삽시다. 이제 이런 식이죠. 그래서는 안 되죠. 주님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너희들이 저의 말을 들으라.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안전한 침상이 아니고요. 그냥 말씀을 통해서 그냥 매일 받아먹고 아 기분 좋다, 아 좋다 요게 아니고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주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침상이 아니고요. 자, 그래서 자신과의 싸움 속에서도 신부는 예수님을 계속 사랑합니다. 지금 임재가 끊어져도 어떻다고요? 하나님 계속 사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찾으려고 그러죠. 예. 그래서 순종에 대한 두려움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위선자는 아니에요. 거짓말쟁이는 아니에요. 예. 아직 삶의 모든 영역에서 승리는 거두지 못했지만 계속 예수님을 지금 사랑해 가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고백이 맞아요. 근데 많은 영역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 못하는 거죠. 때때로 우리는 정복할 수 없는 같은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는 산을 만나게 돼요. 어떤 때는 진짜 내가 믿음 못 갈 것 같아요. 막 두렵고 떨리고 힘들어. 그런 걸 만납니다. 그걸 뛰어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산들과 산들 사이에는 계곡이 있잖아요. 골짜기가 있어요. 그래서 골짜기로도 우리가 넘어갈 수도 있다는 거죠. 산을 넘으려면. 그래서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찾았구나. 찾아도 발견지 못하겠구나.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과거에 했던 것처럼 신부는 익숙한 영적인 훈련, 뭐지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보는 거예요. 예전에 그렇게 했더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먹기를 원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전혀 그것으로 되지 않아. 그래서 신부는 이제 새로운 차원의 길을 가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순종을 요구하는 길로 가야 돼요. 이제는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예전에는 그냥 말씀 묵상하고 그것을 믿고 신뢰하고 고백하면 됐어. 이제는 어떻다고요? 이제 그게 아니라 실제 삶에 뛰어들어서 그대로 살아야 돼. 이리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뭐 좀 예배 드리고 기도해야 하면 됐는데 안 돼.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금식도 하고 막 철야도 해요. 그래서 또 회복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아, 안 되면 철야하고 금식해야 되겠구나. 그게 딱 굳어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더 넘어가야 돼요. 어떻게 해요? 순종을 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사사기서에 보면 8장 4절에 보면 기드온과 그 젖는 자 300명이 요단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따르며. 자, 저들이 그 블레셋과 싸우는 미디안과 싸우는데 아주 힘들었어요. 그런데도 어떻다고요? 피곤하지만 계속 이렇게 갔다는 거죠. 그런 게 우리의 삶에 필요해요. 자, 주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께 가까이 나가라면 주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임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우리는 신뢰해야 됩니다. 자, 주님이 숨었어요. 숨었지 임재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래야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하나님 말씀 그대로 가까이 하세요. 그 다음에 시편에 보면 24편에 보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그래서 우리가 손이 깨끗하라, 마음을 성결케 하라, 하나님 가까이 하라 이런 내용들이 같이 연결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죄에서 떠나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런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숨길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 분발해서 주님을 더 찾기를 원하시죠. 이사야 64장 7절에 보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우리로 소멸되게 하셨습니다. 그런 고백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숨길 때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 길을 떠나니까 얼굴 숨기시는데 우리는 재빨리 주님을 계속 찾으셔야 됩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 기도하며 순종하는 신부. 그래서 이제 신부는 예전에 있던 침상에서 이제 밖으로 나와서 이제 주님을 찾으려고 이제 열심히 다닙니다. 그래서 성중에 막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성중에 행순하는 자를 만나서 묻기도 하고요. 열심히 지금 찾고 있습니다. 자, 술람미 여인이 아가서 2장 10절에서 주님의 초청이 있었단 말이에요. 나랑 같이 산에 가자. 밖으로 가자. 그러니까 안 간다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는 임재가 거둬졌어요. 그래서 주의 얼굴을 정직하게 찾게 하시며 우리의 두려움과 불신 그리고 타협에서 우리를 나오라고 그러신 거죠. 그걸 버리고 나오라는 거죠. 우리가 순종하며 일어나 주님께 나아가기 전까지는 주님은 계속 모습을 감춥니다. 이 단계에서는 계속 모습을 감춥니다. 우리가 뭔가 반응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과 순종으로 일어나서 주님과 동역하는 자리로 힘을 내야 합니다. 주님의 그 임재가 거둬진 것으로 인해서 신부는요, 침상에서 일어나 이제 안락한 지대를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을 감추는 것은 그것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열망을 끄집어낼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주님이 싹 숨는 거지요. 그래서 주님이 숨으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전 같으면 뭐 이런 게 다 있냐? 아유, 이게 뭐 이러지? 이렇게 끝날 텐데 이제는 그거 알잖아요. 하나님 임재가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이제 신부가 열심히 더 하나님을 찾는 열망으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이거는 안 되겠네. 더 이렇게 집중하고 단순화시키고 말씀에 순종하고 이렇게 절박하게 갈급하게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자세. 예전에 기도만 했다면 이렇게 성경 읽고 묵상하고 기도만 했다면 이제 그것이 안 되니까 이제 무엇에 내가 순종을 안 했지 체크하고 이제 따라가는 겁니다. 자, 신부는 일어나 사람들이 활동하는 도시의 거리와 광장을 지금 돌아다닙니다. 자, 저게 무슨 뜻입니까? 도시와 광장 우리 다니면 뭐 여러분을 괴롭힌 자 없잖아요. 근데 그 의미는 뭔가 하면요, 도시와 광장에는 아주 그냥 눈 감으면 코베갈 세상이라 그러잖아요. 우리 이 세상을. 그죠? 그런 것처럼 위험과 싸움이 치열한 영적 전투가 있는 현장이에요. 그리로 달려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밤이 맞도록 그 씨름을 했습니다. 야복강에서. 다 가족들 다 보내고 짐승 다 보내놓고 자기 혼자 못 건너가고 이제 거기서 하나님과 씨름을 했죠. 예전에 어땠습니까? 선물로 방법을 써봤어요. 선물에 일진 보내고 이진 보내고 했어요. 안 돼. 그리고 형님이 군사들을 400인에 데리고 온대. 이제는 뭐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도와주셔야 된다고 혼자서 강을 건너지 못하고 그냥 씨름을 해서 이제 천사와 씨름을 했잖아요. 저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기서 어땠습니까? 완전히 포기했어요. 위골됐잖아요. 위골돼서 이제 도망도 못 가. 그 상황이 됐어. 이제는 진짜 포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거죠. 그런 삶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합니다. 자, 그래서 신부의 순종으로 모습을 다시 나타내시는 하나님. 자, 이렇게 신부가 순종하면 이제 하나님 다시 나타나셔서 보이시는데 그들을 떠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미의 집으로 나의 잉태한 자의 방으로 가까이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자, 그래서 이 이후부터는요, 이 신부가 주님을 놓치지 않습니다. 딱 붙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며 주님을 찾으러 일어났을 때 신부는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고요. 우리의 작은 열심에도 바로 응답하시는 주님, 그 사랑이 넘치는 분이죠. 그래서 모습을 오래 감추지 않고 주님과의 씨름에서 우리가 이기기를 바라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기죠. 근데 져줘요. 그분은 우리를 져줘요. 우리가 자녀들과 씨름하잖아요. 그래서 자녀와 씨름해서 이기는 부모는 진짜 어리석은 부모예요. 어떤 이기는 척 하다가 어떻습니까? 푹 쓰러지죠. 그럼 애가 막 좋아거리잖아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져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 만나주신다는 거지. 자, 우리가 영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와요. 권태기가 오고 죄악도 오고 불신 속에 이렇게 올 때가 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이렇게 이런 산들을 우리는 뛰어넘어야 돼요. 그건 장애물들, 그것으로 인해 이제 미래가 위축되면 안 돼요. 우리 뛰어넘어야 합니다. 뛰어넘고 이렇게 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운 영적 싸움의 계절을 겪는 신부는요, 이제 예수님을 절대 놓치지 않겠다고 결단합니다. 그리고 아가서의 여정에 보면 이제 신부가 주님을 놓지 않고 계속 따라갑니다. 자, 이렇게 영적 이렇게 혼란의 시기가 올 때 이때는요, 우리 안에 거룩한 이렇게 침노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예수님을 꼭 붙잡게 하고요, 우리가 타협하는 자리에서 이제 도와주시니까 그걸 이제 다 손 떼지요. 이제 신부는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굳건한 결단을 내리고 이제 자기가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안 놓치지요. 자, 이렇게 순종하고자 하는 술람미 여인의 결단은요, 자신이 힘들어하는 장소까지도 포함돼요. 자, 저기 보면 자기를 낳은 어미 집이라 해요. 어미 집. 자, 우리는 집이 제일 편안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 어미 집을 가장 불편한 장소로 얘기하고 있어요. 좀 이상하지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자, 예수님도 보면요, 뒤에 볼게요. 자, 여기 어미는 교회를 상징해요. 교회를 상징하는데, 자, 교회 안에 보면 많은 형제들이 있죠. 형제들이 있는데, 문제는 이 형제들에게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하면 우리보다 신앙이 뛰어난 형제들은요, 우리를 잘 도와줘요. 이해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박해해요. 무시해. 이상하다 그래요, 신앙이. 그래서 선구자들은 힘들어요. 선구자들은 이렇게 달려갈 때 주변이 이해를 못 해줘요. 자기는 이게 맞다고 가는데 주변에서 자꾸 흔들어요. 그래서 힘들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가장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어디예요? 자기 동네 사람들이에요. 힘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잘 아는 사람들이요. 여러분이 신앙의 진보가 있으면요. 야, 너 뭐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라 그러고요. 그래서 가까운 가족이기 때문에 이들이 예수님을 전하는 데 가장 힘든 자들이죠. 그래서 선지자가 자신의 집에서 존경받지 못한다는 그 내용이 바로 여기서도 우리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우리가 변화되고 이렇게 달려가는 것을 이해를 못해요. 방해를 놔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전략적으로 영적인 계절에 우리를 보호하시는 성령님이세요. 자, 7절에 보면, 2장 7절에 보면 이건 배운 거예요.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노로와 들사슴으로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 흔들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예. 마찬가지예요. 동일하게. 5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해요. 자, 이 구절에는 이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임재를 놓쳐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찾고 열심히 달려가잖아요. 지금 이제 하나님을 붙들고 이제 자기가 불순종한 영을 이제 깨닫고 이제 순종해 가는 거예요. 자, 열심히 순종해 가는데 문제는 아직도 신앙이 어린다든지 이런 하나님과 친밀함이 없는 이 예루살렘 여자들이 방해를 놓는다고요. 야, 너 뭐하냐? 너 정신 차려. 우리가 같이 놀러 가자. 이렇게 방해를 놓는다고요. 그래서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신앙 여정에 잘 가고 있다고, 이 지금 술람미 여인이 지금 좋은 길을 선택했다고, 지금 아름다운 길을 가고 있다고 괜히 건들어서 초점을 흐리지 말라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에도 우리 그랬잖아요. 그런 게 2장 6절에도 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가다가 주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고 틀렸다 그리고 여러분의 관심을 다른 데 돌리려고 그러고 그러면 그걸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올곧게 여러분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방해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좀 힘들어서 더 집중해서 하나님 찾으려고 그러는데 야, 요새 뭐해? 예전에 그렇게 잘 나오더구만. 바둑장기 들어 나오더구만. 뭐 이러면서 초청을 해요. 근데 어떻습니까? 이제 그게 재미없어. 그렇게 하면 안 돼. 이제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 그래서 계속 우리 가는데 주변에서 방해를 놓지 말라는 거지.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자, 다양한 영적 계절을 지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그리고 말씀에 깊이 들어가는 삶을 계속 투자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못 깨달아요. 그냥 지나가지요. 그냥 일상생활에 그냥 지나갑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조차도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하잖아요. 두루마리를 먹어야 할 때가 있어요. 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기적으로 하나님의 계절이 들어가면, 영적인 계절이 들어가면 우리는 거기에 충실하게 반응을 해야 합니다. 그 놓치면 안 됩니다. 예전같이 살아서는 신앙의 진보를 가질 수가 없지요. 자, 그래서 예루살렘 여자들은 어떤 분들이라고요? 아직 신앙의 깊이를 몰라. 이런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 여자들입니다. 현재 부여한 영적 계절을 신부의 마음으로 지내고자 헌신된 자들을 혼란케 하거나 방해하지 말라고 지금 부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성령께 둔감한 자들이 이제 그렇게 방해를 놓는 겁니다. 이 마지막인가요? 자, 그래서 솔로몬은 노루와 들사슴으로 그들에게 부탁한다 했는데 지난번도 말씀했지만 노루와 사슴은 아주 민감한 동물입니다. 조금만 빠스락해도 놀라지요. 이때가 아주 예민하게 있는데 괜히 건들지 말라 이제 그런 내용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대해야 된다라고 주변에서 그렇게 협조해 달라 그렇게 성령이 말씀하시죠. 그래서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까지 깨우지 말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메시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눴던 내용의 핵심은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작은 여우를 허용했다든지 불순종한 영역에 있으면 하나님 임재를 거둡니다. 네, 나오세요. 그래서 임재를 이렇게 거두게 될 때 우리는 오해하지 말고요. 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